이세경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탄약구 폭발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추방한다고 체코 정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체코 외무부의 얀 하마체크 장관 대행은 17일 정보 요원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해 러시아 외교관 18명이 48시간 안에 체코를 떠나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17일 TV 생방송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요원들이 질린시 소재 탄약고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체코 정부 조처가 근거가 없다며 이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한 외교 통신통을 인용해 이번 조처로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체코 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사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요청을 받아들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일본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백신 접종 담당상은 이날 후지 TV 방송과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신 선적 일자를 포함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백신 추가 공급량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6세 이상이 모두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을 9월 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스가 총리는 지난 17일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통화하고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나탄지에 있는 지상시설에서 60% 농도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7일 확인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나탄즈 지하 농축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사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60%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합의 위반입니다.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을 최대 3.67% 농도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는 이유로 그간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미얀마 군부 수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태국 정부가 17일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오는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군부가 지난 2월 1일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뒤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해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군부와 민간정부 사이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쿠데타가 난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군과 경찰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728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중사 정권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가 16일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한 조처를 도입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셰젠화 특사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지난 15일과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리 기후협정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대에 확실한 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캐리 특사의 중국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필립공의 장례식이 17일 거행됐습니다. 필립공은 지난 4월 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은 17일 영국 윈저성에서 군과 영국 왕실 전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 일반 참배객은 없었으며 장례식은 TV로 방영됐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필립공을 기리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이 열리는 윈저성 바깥에는 추모객들이 꽃을 바쳤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봄하늘이 참 푸릅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른 하얀 구름도 참 예쁠 때고요. 봄에는 노란 꽃, 분홍꽃, 초록잎의 어우러짐에 감탄을 하게 되고 간간이 내리는 비가 땅에 뿌리 내린 식물들을 더 싱그럽게 합니다. 길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계절. 그래서 봄에는 반갑게 손 흔들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봄같이 환해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도 고전음악 클래식의 향기 나눠드립니다. 18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봄 3악장으로 시작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4개 가운데 봄, 3악장, 알레그로 파르토라데,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비발디의 4개는 원래 작품 번호 8번이었습니다. 12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 시도의 그 일부분으로 출판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묘사한 이 앞부분의 네 곡이 자주 연주가 되면서 아예 4개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연주곡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내는 겨울, 여름은 천둥번개가 오가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즐기고 잔치를 여는 분위기입니다. 봄은 새소리, 시냇물 소리,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이내 따뜻하고 화사해지는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린 봄의 세 번째 악장은 아름다운 물의 요정이 나타나서 양치기가 부르는 피리소리에 맞춰서 봄 하늘 아래서 춤을 추는 장면을 담았다는 시, 소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30여 개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제8번 비창, 14번 월광, 또 23번 열정이 이 세 손가락에 꼽히는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오늘은 공식 출판된 27번 음악곡집의 두 번째 곡으로 명기되어 있는 월광, 문라이트 소나타 제3악장 듣겠습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것은 1801년인데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뒤인 1832년에 베를린 태생의 한 음악평론가가 이 작품의 첫 번째 악장을 두고 달빛이 비친 루체른 호수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월광이라는 부제로 불리게 됐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매우 느리게 한음함은 깊이 눌러서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합시코드 연주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였던 찰스 드위파르트의 바로크 플루트와 바소를 위한 합주 모음곡 A장조. 바로크 플루트 연주의 마사히로 아리타였고요. 앞서 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27-2 월광 소나타의 1악장이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히 헨델의 수상음악이 이어집니다. 수상음악은 18세기 초 영국 왕실에서 뱃놀이 연회가 열릴 때 연주됐던 곡입니다. 독일 하노버 궁정의 악장 자리를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펼치고 싶었던 헨델이 영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자신이 영국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가 영국의 왕위를 이어서 조지 1세가 됐던 때인데요. 독일에 돌아가자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헨델이 조지 1세의 템즈강 뱃놀이 소식을 듣고 그날에 어울릴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국왕과 귀족들이 배를 타고 연회를 즐기는 사이에 장식했던 이 곡은 조지 1세를 만족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헨델의 수상음악의 세 번째 악장입니다. 알라 혼파이프,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 MGM이 1954년에 제작한 음악 영화, 뮤지컬 영화입니다. 원작은 W. 마이스트 페르스터의 소설 칼 하인이고요. 인물이 아주 출중한 독일 제국의 후계자 황태자 칼이 청춘들의 꿈과 낭만이 넘치는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갔고 하숙집에 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숙집의 딸 케이티가 아주 당차고 콧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황태자와 하숙집 딸이라는 이 신분의 차가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칼은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려 하지만 황제가 병이 들어서 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꼭 한번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케이티는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황제가 된 칼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약속대로 하이델베르크를 찾게 되는데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감격이었지만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칼은 당신만이 오직 내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케이티의 입을 맞추고 운명 앞에 눈물을 감춘 케이티도 그렇게 칼을 보냅니다. 뮤지컬 영화인 만큼 이야기의 주요 장면마다 주인공들이 노래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셔야 하는 그 신입생들의 신고식의 합창곡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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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요 마셔요 마셔요가 있고요. 아카펠라 합창곡 청춘 찬가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칼과 케이티의 첫 번째 데이트에서 불렀던 세레나데도 있습니다.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황태자 칼 역할의 배우가 에드먼드 퍼덤이었는데요. 노래하는 목소리는 당시 떠오르는 스타였던 테너 마리오 란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에 흐르는 아름다운 그 눈 이제는 나의 것 듣겠습니다. 나가사키 항구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입니다. 어린 나이에 게이샤 초초상이 미 해군 장교 핑커튼과 결혼식을 한 날이고요.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 두 사람은 첫 밤을 앞두고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초초상은 핑커튼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겠다고 하고요. 핑커튼은 초초상을 나비처럼 이름이 귀엽다고 합니다. 초초상은 서양에서는 나비를 잡아서 바늘로 고정한다면서요 합니다. 그녀의 운명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나비 부인이 되는 초초상과 핑커튼의 이중창입니다. 아름다운 그는 이제는 나의 것. 소프라노 잉후앙, 테너 리차드 트로셀, 제임스 콜론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국립방송합창단이 함께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가운데 첫 작품인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가운데 마주르카 유타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발레 음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뭐 지금까지 발레 음악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1877년 첫 무대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20년 세월이 지나서야 지금의 진가를 인정받았답니다. 독일 전설을 바탕을 둔 백조의 호수. 성년식 무도회에서 지크프리티 왕자가 왕자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날 밤 숲으로 사냥을 갔다가 호숫가 백조를 잡을 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름답고 기품 있는 왕녀 오데트가 나타나서 나쁜 마법사에 의해서 백조가 된 사연과 함께 밤에만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지요. 왕자는 오데트를 사랑하게 되고요. 다음 날 무도회에 초대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웨딩드레스에 턱시도 정장을 입은 서양식 결혼식의 전통은 신부가 입장할 때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새 삶을 위한 행진을 시작할 때 아주 유명한 음악이 흐릅니다. 결혼식의 대명사 같은 음악이죠. 리하르트 바그너가 오페라 로엔그린을 위해서 만든 홀레의 합창 브라이들 코러스가 면사포를 쓴 신부가 들어설 때 흐르고요. 펠릭스 맨델스존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위해서 작곡한 결혼행진곡 웨딩 마치에 맞춰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향해서 첫 걸음 내딛고 또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음악들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장녀 빅토리아 공주가 1858년 자신과 프로이센 황태자와의 결혼식을 위해서 선택한 곡이고요. 왕족들의 의식을 따랐던 풍습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홀레 합창, 콜린 데이비스 경이 지휘하는 바바리안 라디오 교향악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입니다. 체코의 민족음악을 예술로 발전시킨 작곡가죠. 조국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슬라브 무곡에 담았고 작품 번호 46, 작품 번호 71호 각각 8곡씩 담았습니다. 자, 슬라브 무곡 1집의 세 번째 곡, 폴카풍의 아주 명랑한 곡이면서도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했습니다. 조지 스젤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